AI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은 언제인지.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직업, 배우자, 가치관 등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들이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의 핵심은 후회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선택이 핵심이라는 대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게도 끊임없이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가정의 일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한 가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닥친 흉년을 피해서 그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모압이라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 또한 죽게 되는 비참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의 가정은 자신처럼 과부가 된 두 젊은 며느리와 함께 초라한 모습으로 남게 된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이 가정에게 다시금 삶의 방향을 위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운명은 세 여인이 내린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며느리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그녀들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지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날 우리 가정이 가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의 갈림길에서 믿음의 가정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익숙한 삶을 포기하고 새롭게 펼쳐질 불편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삶을 포기하고 새롭게 펼쳐질 불편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가정의 선택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방금 읽은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표현에는 원어인 히브리어로 읽으면 라헤트, 라헴, 라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어의 마디마디마다 발음, 라가 계속해서 읽혀지는데요. 이 발음은 경쾌하고 즐거운 음악적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경쾌하고 즐거운 노래 같은 표현은 당시 기근이 끝난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는 풍요와 기쁨이 넘쳤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10년 전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의 가정에 베들레헴으로부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들레헴의 기근이, 베들레헴의 비참함이, 베들레헴의 고난이 끝났다고, 아니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는 풍요와 기쁨이 넘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녀에게도, 그리고 그녀의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 그녀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그녀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르는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 아니 좀 더 나은 환경인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주 가운데에 남편이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나오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은 아마도 두 며느리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라고 그녀는 느꼈기에 그 죄책감으로 인해 그녀는 좌절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베들레헴에서 소망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녀는 다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이런 결정은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사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모압에 계속 머물러 살기로 그녀가 결정을 했다면 적어도 먹고 사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모습이 과부의 모습이고 외국인의 삶이기는 했겠지만 적어도 그녀에게는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줄 두 명의 모압인 며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에 계속 머물러 사는 것이 어찌 보면 그녀에게는 여러 면에서 더 안전하고 더 쉬운 방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에 계속 머물기로 결정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 수치심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향 사람들은 모압으로 떠날 때에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나오미의 가족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는 두 명의 모압 며느리와 함께한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베들레헴 사람 중 어떤 이들은 돌아온 나오미와 두 모압 며느리를 보고 수군거릴 것입니다. 아니, 남편과 아들들이 얼마나 고생이 되었으면 죽었을까? 하나님이 세 남자들을 벌하신 것일 거야. 어떻게 모압 여자와 두 아들을 모두 결혼시킬 수 있어? 어떻게 자기만 살겠다고 돌아왔지?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예측했을 나오미는 고향이긴 했지만 다시금 새로운 환경인 베들레헴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고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슬픔, 우울, 분노, 수치, 그리고 죄책감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익숙한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 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나오미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비록 그 믿음의 반응으로 인해 익숙한 삶을 포기해야 하고 그 믿음의 반응으로 인해 새로운 불편한 삶이 펼쳐질지라도 그녀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가정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익숙한 현재의 상황보다 믿음의 선택으로 나아가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택의 갈림길에서 믿음의 가정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서로가 먼저 존중의 본을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서로가 가정 안에서 서로가 먼저 존중의 본을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 말씀 함께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아멘. 방금 읽은 8절 말씀에서 선대라는 단어는 원어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인자, 은혜, 은총, 인애, 선대, 후대, 자비, 긍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가운데 의미를 바라보면서 현대 학자들은 이러한 헤세드를 어떻게 보냐면 약한 자가 곤궁에 처했을 때에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현대 학자들이 바라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본문 8절에서 나오미가 언급한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무슨 의미냐 하면 모압 땅에서 이방인으로 거주하던 나오미와 그 가족에게 강자의 입장에서 두 며느리들이, 두 모압 며느리들이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대를 베풀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미가 언급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의 의미는 이제 나오미는 자신과 가족에게 선대를 베풀었던 두 며느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럴 의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선대로 갚아주시길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의 이러한 권유를 마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각자의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찾으라는 시어머니. 그러나 두 며느리들은 나오미의 권유를 눈물로 마다합니다. 아니 끝까지 그녀를 따를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평소에 이 가정 가운데에 고부 간의 갈등이 심했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지요. 아마 평소에 고부 간의 갈등이 심했다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자고 애원을 해도 오르바와 룻은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신다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압인 고향에서 모시는 것도 아니고 타국인 베들레헴까지 가서 낯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시어머니를 모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기에 더욱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따를 것을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 룻이 평소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비교적 짧은 결혼 생활 동안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그들의 남편인 말론과 기론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에 이들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오르바와 룻은 자신의 남편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투사하거나 전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은 평소 갈등 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그리고 대접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에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고 대접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가족들 안에서도 꼭 필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밖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친절과 용서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불친절과 존중이 없는, 용서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계시지는, 혹시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일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대접하지도 않으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수치만 당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1장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밖에 있는 남만 챙기지 마시고 가정 안에 있는 남도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 되기를 정말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먼저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택의 갈림길에서 믿음의 가정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진실과 직면하는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진실과 직면하는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읽은 14절 말씀의 내용 중 붙쫓았더라의 표현은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거듭된 권유에 결국 오르반은 친정집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떨어지지 않고 그와 운명을 함께했다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향한 배려와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것을 거듭 권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도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거듭 돌아갈 것을 권유한 나오미의 진정한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단지 순수하게 며느리만을 위한 배려였을까요? 혹시 자신이 겪어와야 할 예견되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동기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설교의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나오미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이 금지한 결혼을 시켜서 생긴 모압 여인, 젊은 과부 며느리를 데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는 일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어머니의 속도 모르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룻의 모습에 나오미는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띄었겠지만 속으로는 아마도 화가 났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베들레헴에 가까워질수록 나오미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의 동행을 통해 나오미가 자신의 죄된 과거와 직면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룻의 동행을 통해 나오미가 모압에서 겪었던 삶의 여정을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이 아닌 진실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금지된 땅 모압에서 정착하기 위해 모압에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은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베들레헴 공동체 앞에서 진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선택을 했을 때에 그녀는 진실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가족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는 진실과 맞이하는 선택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진실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 그 진실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다면, 아니 용기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가정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허락하신 자유와 치유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것이 나에게 편리한 것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믿음의 가정은 다릅니다. 믿음의 가정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옳은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가정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옳은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한 선택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비록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에 나오미와 룻의 선택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던 이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가정을 급속도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가장 안정되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다윗의 조부인 오벳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혈통을 타고 오시게 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결정을 내렸던 이 가정은 샛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의 선택의 순간에도 믿음의 결단만을 내리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